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관 총격 사건 범인의 부모는 그가 지난해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다른 사람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 미카 제비어 존슨의 어머니는 언론에 존슨이 아프간에 파병되는 등 군복무를 마친 뒤 외향적인 성격에서 은둔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총격범의 어머니는 또 존슨이 군대와 정부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브라운 댈러스 경찰국장은 수사관들이 존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시 정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국장은 총격 당시 경찰의 몸과 경찰차에 부착된 장치에 녹화된 17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을 순방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정을 단축하고 11일 귀국하며 12일 댈러스를 방문해 총격 사건 희생 경관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13일 영국 총리가 됩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13일에 공식적으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메이 차기 총리에 대해서 강인하고 능력이 있으며 앞으로 영국이 필요로 하는 지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11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메이는 일찌감치 총리 후보군으로 꼽혔던 5선 중진 하원 의원입니다. 2002년에는 보수당 최초의 당의장에 임명됐고 2010년 이후 최장수 내무장관으로 재임했습니다. 영국에서 여성 총리가 등장하는 것은 철의 여인 마그릿 대처 총리 이후 26년 만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교전 당사자인 대통령과 부통령이 11일 휴전을 지시했습니다. 반군 지도자 출신의 리크 마차르 부통령은 11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몇 시간 전 살바키르 대통령이 선포한 휴전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키르 대통령은 이날 즉각적인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수단 정부 당국자들은 군인들이 즉각 병영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11일까지 5일간 계속된 교전으로 최소 276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수단의 지도자들에게 병사들을 통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비상 근무 요원을 제외한 모든 미국 영사관 직원들이 철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애쉬턴 카터미 국방장관은 11일 이라크에 미군 560명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ISIL로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수를 탈환하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바그다드를 방문해 이번에 증파하는 병력은 공병, 수송 부대가 포함될 예정이고 최근 ISIL에게서 탈환한 카야라 공군기지를 재건하는 임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야라 공군기지는 연합군의 공습작전과 병참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지는 모술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국 병력은 4,64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부근에서 중국 선박들이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켰다고 베트남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수색구조청 대변인은 11일 중국 선박 두 척이 어선을 침몰시켰을 뿐 아니라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 어부들을 구조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다른 어부도 중국 선박들은 침몰하는 선박에서 뱃머리에 매달려 발버둥 치는 어부들을 여러 시간 지켜보기만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색구조청 대변인은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무자비하고 몰인정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집트 외무장관이 10일 중동 평화 문제 논의차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사메히 슈크리 외무장관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은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가자지구내 반군단체, 양국 간 국경지역 반군들을 소탕하는 작전 등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슈크리 외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중동의 결정적이고 도전적인 시점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화해가 이루어지면 중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제재 조치에 반발해 현재 미국과의 유일한 접촉 통로인 뉴욕 채널을 차단하겠다고 이어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말과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는 순수 방어용이며 북한 이외에 어떤 나라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북한은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면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게 될 것이다.
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로 다소 덥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유일한 접촉 통로로 남아있는 이른바 뉴욕 채널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미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통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정부 조치에 반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 측의 제재가 공식 발표된 뒤인 지난 8일 외무성 성명에서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양국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 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은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행동과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도 요구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행동과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미 북간 뉴욕 채널 차단 등을 통보한 북한의 최근 수사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에 대한 질문에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안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북한은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Pyongyang to adhere to its commitment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and grant consular access.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지킬 것을 충고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영사 접근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뉴욕의 대표부를 통해 앞으로 미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유일한 접촉 통로인 뉴욕 채널도 완전히 차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식 발표했죠. 이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은 순수 방어용이고 북한 이외에 어떤 나라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겠죠.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 결정이 한국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고 외교적 논란 확산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6월 말에 무수단 미사일, 지난 주말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고 이를 한국을 향해 사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날로 증대되는 이런 북한의 위협은 한국의 미래와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문제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인데 이런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 영토에 떨어져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양한 계기에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당위성을 당당하게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미국과의 전략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중 관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불신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의 안보 국방 이익이 언제까지 미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의 국익에 기반해서 정책을 내놨고요. 또 한국의 입장을 중국과 논의하면서 한중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외교력을 집중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한국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지지와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문제에선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선 군사적 효율성과 함께 전자파 영향 등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통령이 직접 협력을 호소한 겁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북한 핵의 위협, 어떤 안보의 중요성을 우선으로 국민들의 협조와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도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그런 차원에서 좀 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레이더들 가운데 사드가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고 기존 레이더의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환경이 파괴된 기록이 없었다며 사드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북한은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면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는데요. 미한 양국의 공식 발표 이후 사흘 만에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사드의 한국 배치 장소가 결정되는 그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11일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 경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미국과 한국 군당국이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겁니다. 북한 포병국은 위임에 따라 미한 양측에 엄숙히 경고한다면서 한국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건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는 길이고 미한 양국의 침략적 전쟁 책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11일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게 될 것이다.
북한은 특히 사드 배치엔 세계 제패를 꿈꾸는 미국이 미한 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 동북아 지역의 대국을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자는 흉심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중대 경고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노골적인 위협을 통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동안의 도발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적반하장격의 억지 주장과 무분별한 경고망동을 지속한다면 우리 군의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통일부도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사드는 방어형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러한 위협과 협박이 한국 국민을 더욱 단결시킬 것이라며 한국군의 대비태세 역시 연합방위 능력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이 한국 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을 놓고 이미 한국 내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사드가 전개되려면 앞으로 12달이 더 남았고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민감한 건 역시 그걸 자꾸 키워가지고 키워서 남남 갈등, 지금 님비 현상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역 갈등 때문에 남남 갈등을 노리겠다는 것이지.
안 소장은 또 북한이 대외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발에 편승해 북중러 대 미한일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 소장은 아울러 북한이 포병 지휘부의 최고 기구인 포병국을 통해 중대 경고를 한 것과 관련해 방사포나 직사포 등 포병국이 보유한 무기로 사드 체계를 타격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 역시 북한의 사드 대응 조치 위협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립 갈등을 적극 조장하고 한국에 대해선 남남 갈등 유발과 반정부 여론 확산, 반미 투쟁까지 촉구하는 복합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맞서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 결과적으로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그 틈새를 버려 중국 편에 서려 한다고 장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맞서서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그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 내지는 무력 시위, 도발 뭐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소재로 활용하는 측면과 함께 결국은 사드에 맞서가지고 북한이 도발이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했을 때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틈새를 벌리는 차원 그를 통해서 중국을 자기 편에 묶어두려는 시도.
장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사드가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 공격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침 준비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과 무력 도발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 박사는 그 근거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3월 3일자에 사드는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사드는 명백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포위하자는 게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해 최적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으며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최종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부지 선정에 있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오직 군사적 요구 수준에 맞는 부지가 선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이 한국의 요격 능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 사드가 축구 경기에서 최고의 수비수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김영곤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취재했습니다.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비대칭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이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드의 주요 강점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8일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키로 결정한 이유 역시 사드의 이런 강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이 한계점에 달한 북한이 다양한 사정거리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이런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망 구축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2월 하원 군사위원회 총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은 다층 방어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layered defense is the only answer.
사드와 함께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해상 이지스함에 장착한 SM 미사일 등으로 겹겹이 상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게 최선이란 겁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에 따르면 사드 한 개 포대는 트럭에 장착된 6개의 발사대, 각 발사대에 장착된 8개의 요격 미사일,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인 ANTPY-2, 그리고 이 모든 체계를 운영하는 화력 통제 센터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사드가 탄도미사일의 상승과 낙하 단계에서 모두 요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히트킬 기술을 적용한 정확성과 높은 파괴력, 공중과 육상, 해상을 통해 전 세계 어디든 빠르게 배치될 수 있어 작전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지난 2월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사드 배치 명령이 내려지면 어디든 2주 안에 배치를 완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ANTPY-2 레이더의 강력한 탐지와 추적 능력이 한국의 여러 취약점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국의 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입니다.
There are some vulnerabilities in South Korea's defense in the face of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한국이 선제 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을 개선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대응엔 당장 여러 취약점들에 노출돼 있어 사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 등 전문가들은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와 넓은 방어망이 숨어서 갑작스레 발사하는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비대칭 위협 대응력을 훨씬 높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유력 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입니다.
Yeah, that would be helpful. There was a report that the U.S. Defense Department did in the
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심 도시들을 방어하는 데 25개 패트리어들이 포대가 필요하지만 사드는 2개에서 4개 정도 포대면 모두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사드가 패트리어 체계보다 더 멀리 더 높이 탐지에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반경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노동미사일의 공격 방어엔 패트리어보다 사드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군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종종 축구 경기의 수비수에 비유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입니다.
It would be far more effective than anything South Korea currently has. It's like the equivalent of a soccer player.
축구는 문지기뿐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수비수가 있어야 골을 막을 수 있는데 사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수비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축구 수비수 이론처럼 방어력 구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 미사일 방어국은 웹사이트에서 이미 괌에 사드 한 개 포대를 배치하는 등 총 4개 포대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한 개 포대를 추가 실전 배치하며 지난 2014년에 이미 7번째 포대 구매까지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너기 힘든 국경을 넘어봅시다. 이 중국의 한 여행사가 내건 북한 관광 상품 홍보 문구인데요.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 중국 곳곳에서는 이렇게 북한으로 떠나는 여행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면서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각지에서 최근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북한의 외화가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유엔의 노력과는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올여름 세상에서 가장 건너기 힘든 국경을 넘어봅시다. 바로 중국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나라 조선입니다.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의 본사를 둔 산시 문화여행사가 선보인 북한 관광 상품 광고입니다. 타이위안에서는 오는 19일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중국인 관광객 70명을 싣고 평양으로 떠납니다. 타이위안과 평양을 잇는 직항편은 이번에 처음 생겼고 왕복 10편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산시 문화여행사의 량홍은 사장은 VOA에 다른 회사와 협력해 고려항공과 협약을 맺고 북한 관광 상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량홍은 사장은 최근 북한을 둘러싼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광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며 지금까지 200여 명이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량 사장은 특히 산시성의 북한 관광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미미한 정도라면서 산둥성에서 선보인 북한 관광 상품에는 한 번에 1,000명이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칭다오 당국은 칭다오와 평양을 주 2회 운항하는 정기 노선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난징과 셴젠 등 다른 도시들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평양으로 실어나를 직항편을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산시문화여행사의 량 사장은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볼 수 있다거나 승무원들의 미모를 이유로 고려항공 여객기의 취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지린대학교 국제정치학부의 한반도 전문가인 왕셴 교수는 BOA에 외부인이 보기에 고려항공은 참 알 수 없는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고려항공은 국영기업이면서 관리 책임도 인민군 중상장급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지난 2013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관광 수입은 4,360만 달러에 달했고 중국인들이 전체 외국 관광객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산시문화여행사 관계자는 BOA에 닷새 일정에 북한 관광에 5천 위안이 든다며 많은 중국인이 북한에서 수십 년 전 중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등 호기심에서 북한 관광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센양주재 한국영사관이 최근 중국인들이 북한 여행을 막기 위해 중국 동북지방 소재 123개 여행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북한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52개 여행사가 한국 입국사증 발급 대행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시에 조사를 받았던 랴오닝성의 한 여행사는 BOA에 한국영사관과 협의해 한국 입국사증 발급 대행권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시 문화여행사의 량홍 사장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얽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사업적인 측면에서 북한 관광 상품을 선보였을 뿐이란 설명입니다. 량 사장은 지난 6년간 한국 관광 상품을 다뤘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다며 올해부터는 북한 관광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북한에서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유엔도 고인물을 빼내는 데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배수용 장비 등을 최근 북한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배수관 300개와 양수기 예비 부품 20개, 물탱크 8개, 양동이 7천여 개가 북한에 곧 도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수관과 양수기 예비 부품은 북한 4개 시군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는 홍수에 대비해 구호 물품도 이미 북한에 비축해놨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북한 주민 10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긴급 보건 세트와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용 음식, 비타민제, 영양보충제 등을 비축해놨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질정화제 320만 개와 정수기, 체중기 등도 비축해놨습니다. 이 밖에 학용품 등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품도 준비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연일 장마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 군인 할 것 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수 양수기를 비롯한 고인물 빼기 시설들에 대한 정비 보수를 잘해야 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마철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강바닥 파기와 제방 쌓기를 하여 부침 땅이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이번 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올 예정입니다. 한국기상청 김용진 대변인은 앞서 VOA에 올해 북한 장마 기간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8월에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라선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100여 명이 숨지고 14,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북한 의학계는 요즘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을까요? 최근 북한에서 내놓은 의학 논문 2천여 편을 분석해 연구한 세미나가 한국에서 열렸는데요. 이 한국통일보건의료학회 학술이사인 김신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한의 의학 논문 2천여 편을 분석한 세미나가 열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서구 사회하고의 북한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상황을 얻을 수 있는 건 직접 북한을 가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나온 탈북 보건의료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청취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제한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출간한 의학 논문, 저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후에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하는 그런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의학 논문들이 혹 한국에도 종종 소개가 된 일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일부 논문들이 좀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네.
2천여 편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래서 양적인 분석, 질적인 분석을 해서 학술대에서 발표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네.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 의학 논문의 연구 주제들이 다양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예, 보통 이제 연구 논문들이 그 실험 논문 그리고 그 종설이라고 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거를 정리한 거 그리고 증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혹은
네.
관찰 연구.
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문헌 분석.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여러 가지 연구. 예를 들어 북한의 학위 논문들을 분석을 한다든지 북한의 그 논문들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소위 말하는 문헌 분석한 논문 같이 조금 이 연구 논문의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의학 논문 2천여 편을 분석했다고 하셨는데 참 엄청난 양인데요. 한국 논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다른 점 또는 흥미로운 점 또 뭐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북한은 이제 우리식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논문도 다 우리말로 다 대부분이 돼 있고요.
네.
매우 제한적으로 영어가 사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의 상당수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교시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북한에서의 이제 이 의학 논문과 같은 연구도 혁명 과학 혹은 인민에 대한 봉사 이런 식으로 교시를 인용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원저라고 하는 논문은 이제 분량이 꽤 되는데
네.
이게 되게 짧습니다. 한두 장 정도의 짧은 논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왜 그럴까를 우리가 추정하는 건데 북한이 이제 비용 문제를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출판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논문의 분량들을 좀 제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참고문헌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기존에 발간됐던 논문들을 인용을 할 때 최신 논문들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네.
그 얘기는 북한과 서구 사회 사이에서 교류가 잘 안 되었던 것 때문에 참고문헌들이 최신 경향들이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적 연구나 사람한테 이런 임상시험을 했더니 결과가 좋았다 하는 것도 신약이라든지 이런 연구기보다는 상당히 오래된 약 그리고 북한이 자체 개발한 약물들 보통 저희가 천연물이라고 하는데
네.
혹은 뭐 자체 개발한 기술 결국 이것도 북한이 굉장히 리소스가 제한돼 있고 서구와 교류가 안 된 관계로 인한 한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의학 논문으로 볼 때 북한의 이 분야별 의료 수준이나 실태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의학 지식의 적절성, 최신성, 뭐 독착성. 또 학문 발전의 기여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질적인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네, 이런 평가를 하다가 저희가 자체적인 좀 한계에 직면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식의 관점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여러 가지 인프라나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인데
네.
그런 나라를 최신 의료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과연 적정하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적정 의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사회의 주민들의 건강의 요구를 반영해서 거기서 가능한 리소스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적정 의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연구도 적정 연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일반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북한의 특수한 상황들, 제한된 리소스,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평가하는 거가 적절할까 이런 좀 그 곤란한 문제에 직면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점수 매기는 것도 좀 하고 그러다가
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의 평가로 조금 미뤄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평가한 거를 가지고 북한 사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거 가능한 탈북한 북한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북한의 관점에서 의학 논문들을 내재적인 접근으로 평가를 해보고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의사들의 평가하고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바라보면 남북 의료인들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고방식, 치료 방법, 뭐 선호도 이런 거의 차이와 공통점을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겠고 그거에 근거해서 또 공동 연구의 꼭지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통일을 위해서 남과 북이 그 의료 분야에서도 상당히 그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혹시 이번 그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 건 느끼지 않으셨나요?
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분단된 지 벌써 한참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그거의 보건 의료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제도의 차이도 있고 기본적인 제도를 바라보는 철학이나 사상의 차이도 있고 의료를 이용하는 행태의 차이도 있고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건강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좀 많이 만나고 특히 보건의료 영역은 대단히 비정치적인 영역이니까
네.
지금처럼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단절돼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건의료의 측면이라든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교류 협력하는 게 이후에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거나 혹은 뭐 국제적인 정세에서도 이 분란의 씨앗들을 극복하고 좀 더 화해와 통일로 가는 그런 길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통일보건의료학회라는 게 어떤 모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보는 받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비정치적인 영역, 보건의료 영역, 또 보건의료라는 게 사람을 치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남북한은 사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들이 많이 깊은데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좋은 꼭지가 보건의료고 보건의료의 영역을 통해서 남북한이 만나게 될 때 다른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의 화해와 통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보건의료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또 남북한 간의 이 보건의료의 격차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것들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건강한 통일을 또 준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북한을 또 지원하고 북한이 또 가진 장점을 가지고 저희에게 또 기여하는 방식으로 둘이 만나서 더욱 커지는 보건의료 그래서 결국 건강한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한다면 통일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통일이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에 투자하고 노력하는 거는 이후에 분명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보건의학회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학회입니다.
네. 위험도는 낮고 얻어지는 것은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투자는 결국은 돌아올 테니까요.
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통일보건의료학회 학술이사인 김신곤 고려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서울에서 탈북민들과 한국 주민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2016 국민통일 한마당 축제 일환으로 열린 행사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월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개주며 줄다리기를 함께합니다. 이곳은 지난 9일 2016 국민통일 한마당 축제가 열린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현장인데요. 2016 국민통일 한마당 축제는 통일의 주역인 남북의 주민이 함께 모여 뛰고 달리고 노래한 체육문화 행사입니다. 사단법인 탈북자 동지회가 주최하고 송파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가 후원해 약 5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였는데요. 사단법인 탈북자 동지회의 최주활 회장입니다.
탈북자 동지회가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런 이제 한마당 축제를 비롯한 체육문화 행사들을 조직해요. 제가 와가지고 지금 5년째 되는데 이게 세 번째 행사예요. 이 행사를 통해서 진짜 뭐 탈북민들이 이제 이 정착 과정에서 뭐 쌓인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또 서로 만나는 기회가 돼가지고 서로 뭐 화합하고 단합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이제 같이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서 남북한 국민들이 서로 이해를 도모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조직하고 합니다. 서울 노원, 양천, 강서, 송파, 인천 이 지역의 지부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각 이제 대표단하고 이제 운동 팀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500명 정도가 이제 그 참가했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원래 지난 시기 할 때는 한 1,000명, 2,000명 규모까지 우리 했습니다.
인사가 출전 안 하셨어요, 파란팀.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노원과 양천, 강서, 인천 등 탈북자 동지회 각 지부의 회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는데요. 초록, 파랑, 주황색 조끼를 나눠 입고 본격적인 체육마당이 시작됐습니다. 인삼각과 개주, 줄다리기까지 다양한 경기를 펼친 선수들은 각 단체의 이름을 걸고 나온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주요, 개주. 예, 남자 10명, 여자 10명이요. 아, 흥분되죠. 이겨야 되니까. 우리 강남팀 화이팅!
아 대단히 좋아요. 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을 내기 하고 달려야죠.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통일이 한 발자국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거야죠. 즐겁고 좋아요. 북한을 달려가는 심정으로.
우리 탈북자들 모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화합하는 그런 의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런 자리를 통해서 통일이 한 발짝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인사가 많은 것이 진행될 겁니다.
힘차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족구 경기는 남북팀으로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탈북민들과 송파구민들이 함께 어울린 자리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경기였습니다.
뭐 낯설고 재밌네요. 이 남측 사람이라 가지고 뭐 생소하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뭐 다시 뭐 새롭고 재밌네요. 앞으로 이런 문화적 차이가 빨리 좀 더 이제 그 극복이 되고 가까워지기를 같이 어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열심히 뛸게요. 재밌어요.
엄마 아빠랑 왔어요. 좋아요. 달리기랑 줄다리기랑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이팅.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지요. 우리가 한민족 한마당이니까 참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 이렇게 또 송파구 우리 또 민주평통하고 또 이게 탈북자 동지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행사를 통해 탈북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남과 북이 어우러져 통일을 염원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탈북자 동지회의 최주활 회장입니다.
글쎄, 우리 오늘 이 행사는 우리 동지회가 이제 주관하지만 실제로 이제 송파구 이제 민주평통, 그다음에 송파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특히 이제 구청장님, 이제 구의장님이랑 이제 적극적인 이제 뭐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물자도 이제 해주고 또 직접 와서 참석해서 축하 이제 발언 격려사도 해주고 또 단체장들만 해도 한 15개 이제 단체장들이 오늘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가 통일이라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 장이 자 남북 주민이 한 자리가 되는 그런 통일의 장이 아닌가, 이런 대화와 만남이 자주 있으면 남북이 통일이 빨리 앞당겨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미국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205-9942번을 누르시면 The Voice of America, VOA. 이때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시고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늘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0도, 남포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되고요. 안주 지역은 21도,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간과 강계 지역이 특히 비 올 확률이 6, 70%입니다. 신우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 강계 지역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갑니다. 수풍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31도고요. 희천에는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29도입니다. 황해도 흐린 가운데 개성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기온이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29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평안 남북도 또 황해도 모두 아침 기온보다 낮 기온이 많이 오릅니다. 30도 이상을 웃돌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서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올 확률이 높은 곳 짚어드리면 원산, 장전, 평강 지역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심포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3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4도입니다. 함경남도 지역 대부분 낮 기온이 24, 5도 안팎입니다만 해산 지역에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4도, 삼지연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6도입니다. 성진 아침 19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함경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흐리다가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영원히 우리에게.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방송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13일 영국 총리가 됩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13일에 공식적으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메이 차기 총리에 대해서 강인하고 능력이 있으며 앞으로 영국이 필요로 하는 지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11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메이는 일찌감치 총리 후보군으로 꼽혔던 오선 중진 하원 의원입니다. 2002년에는 보수당 최초의 당 의장에 임명됐고 2010년 이후 최장수 내무장관으로 재임했습니다. 영국에서 여성 총리가 등장하는 것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26년 만입니다. 미국 중서부 미시건주 법원 청사 앞에서 11일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릭 스나이더 미시건 주지사는 사건 현장이 경찰의 통제하에 있다며 부상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건주 경찰 당국은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리엔 카운티 법원 청사 앞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최소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두 명은 법정 집행관이고 나머지 한 명은 총격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관 총격 사건 범인의 부모는 그가 지난해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다른 사람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 미카 제비어 존슨의 어머니는 언론에 존슨이 아프간에 파병되는 등 군복무를 마친 뒤 외향적인 성격에서 은둔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총격범의 어머니는 또 존슨이 군대와 정부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브라운 댈러스 경찰국장은 수사관들이 존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시 정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국장은 총격 당시 경찰의 몸과 경찰차에 부착된 장치에 녹화된 17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을 순방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정을 단축하고 11일 귀국하며 12일 댈러스를 방문해 총격 사건 희생 경관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교전 당사자인 대통령과 부통령이 11일 휴전을 지시했습니다. 반군 지도자 출신의 리크 마차르 부통령은 11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몇 시간 전 살바키르 대통령이 선포한 휴전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키르 대통령은 이날 즉각적인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수단 정부 당국자들은 군인들이 즉각 병영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11일까지 5일간 계속된 교전으로 최대 276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수단의 지도자들에게 병사들을 통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비상 근무 요원을 제외한 모든 미국 영사관 직원들이 철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1일 이라크에 미군 560명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ISIL로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수를 탈환하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바그다드를 방문해 이번에 증파하는 병력은 공병, 수송 부대가 포함될 예정이고 최근 ISIL에게서 탈환한 카야라 공군기지를 재건하는 임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야라 공군기지는 연합군의 공습작전과 병참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터 장관은 증파된 병력이 모수를 포위해서 탈환하려는 이라크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부근에서 중국 선박들이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서 침몰시켰다고 베트남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수색구조청 대변인은 11일 중국 선박 두 척이 어선을 침몰시켰을 뿐 아니라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 어부들을 구조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다른 어부도 중국 선박들은 침몰하는 선박에서 뱃머리에 매달려 발버둥 치는 어부들을 여러 시간 지켜보기만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색구조청 대변인은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무자비하고 몰인정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